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주지 말며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짠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찍힌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거룩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 삶의 지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 또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과 또 성경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거룩은 나타나는 것이며 또 세상을 떠나서는 우리의 거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라고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셨고 그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애굽의 세속적인 문화와 우상 숭배 사상으로 물든 그들의 육적인 또 영적인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주셨고 또 광야를 유랑하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애굽에서 물든 그 죄의 찌끄러기를 모두 걸러내신 것이죠. 또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셔서 이 거룩한 삶을 매일매일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에게 나오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거룩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감으로 그 영향력을 다른 민족들에게 미쳐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 거룩은요, 거룩의 기본은 영적인 육적인 간음을 저지르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몇 가지 당부를 하셨는데 그 당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애굽의 그 풍습과 문화를 그리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또 또한 장차 너희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와 풍습도 따르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죠. 이는 이 그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간음을 저지를 것을 염려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면요. 본문 16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이 간음의 구체적인 항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간음은 육적인 간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영적인 간음의 심각성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인데 이 우상 숭배가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죠. 우리의 여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와 바꾸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의 삶에서 대신하고 있을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것, 또 하나님은 없어도 이것은 없으면 나는 못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돈, 그렇죠. 명예, 건강, 자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종종 범하기도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간혹간혹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각성을 그냥 간과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0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멸하겠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단호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 간음, 즉 우상 숭배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의 이 중심에는요, 항상 그 내 자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간음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말로는 쉬운 것 같지만 이 쉬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게 되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만일 내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다면, 또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겼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렇게 교회 표어를 걸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죠. 회개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길에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본문을 보게 되면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에서는 거룩한 삶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은 우리의 행함,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 다 알고 있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거룩도 역시 의미가 없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거룩은 우리가 거룩하게 보이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첫 번째 영역은 바로 나그네, 과부, 고아 등과 같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약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눔과 섬김을 베풀고 또 그들을 돌보는 것이 거룩한 성도들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것을 그들을 채무자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돈을 좀 이렇게 그들이 띄워먹어도 너무 그것에 대해서 그들을 이렇게 푸시하지 말고 그들을 이해하고 또 용납해줘라 뭐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물건을 차입하게 되면 특별히 그 사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물건을 차입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과부와 고아에게 특별한 관심을 베풀고 또 돌봄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과부와 고아를 향한 특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그렇죠? 해롭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징하겠다라고 이렇게 경고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이 약자에 대한 그런 배려가 사실 뭐 겉으로는 있다고 하지만 점점 더 그것에 대해 그렇게 약해지고 있는 인색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과 아픔을 공유하고 그들에게 나눔과 섬김을 베푸는 일이 점점 더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약자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의 아이들 가운데서도 이 약한 아이들을 왕따시키고 그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요,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섬김을 베푸는 일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부모가 된 우리들이 먼저 거룩한 삶을 살 때, 거룩의 삶의 본을 보일 때만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모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은데 어떻게 아이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우리가 거룩을 증명해야 되는 그 행함이 필요한 영역은 재판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28절 말씀을 영어로 보게 되면 Do not blaspheme God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재판장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을 모독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과 연관지어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어의 그 좀 좋지 않은 말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사용해야 되지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하는 데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다. 아, 그렇죠? 예, 우리는 결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설령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거룩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불러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고 있죠. 에클레시아는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그러나 이 불러낸 사람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모여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쉬운 것이지만 잘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런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로만 거룩을 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거룩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셨고 또 우리에게 그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로만 우리가 거룩을 내세운 것이 아님을 하나님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실천함으로 거룩을 증명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회에서 소외받고 또 약한 자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또 섬기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자녀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는 또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빛을 내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